요즘에 계속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요. 또 자주 성도님께서 듣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도 사도행전의 그 말씀 강해를 쭉 해나가면서 거기도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한분한 분에게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함께 엮어지면서 복음에 대한 진지함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자꾸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그 단어 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오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보실 때 어쩌면은 좀이 부분에 갈라디아 3장의 이 부분이 그리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결코 우리 느낌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먼저 생각에 집중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느낀 감정이 따라서 올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집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성경 부분은 구약의 이야기라든지 역사 이야기라든지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심지어는 복음서에 근데요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집중을 한5 정도. 1부터 10 정도에서 한다면 한5 정도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저희들이요, 생각의 집중도를 높여야 할 때가 있어요. 한 7, 8, 그 정도 매우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이런 얘기겠지 하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의 성향은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활동을 하는가 하는 그와 같은 연구를 하는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의 성향은 생각을 할때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생각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해도 빨리 집어넣고 바구니에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정리해버렸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항상 익숙한 말이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단한 식물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집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바꾸는 도전이 필요한데 그걸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별로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좀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좀잘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은 단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상담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런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많은 그런 종교들, 세상의 종교들은요, 많은 것이 상담적입니다. 이 제안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습니다. 아, 뭐 좋은 얘기네. 그쵸? 이렇게 살면 좋기는 좋겠네. 그 마음이 굉장히 들으면 순화되는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 복음은요, 그런 상담이나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고 하나님 나라의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공지사항은 변경되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좀 우리가 좀 바꿉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공지사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지사항은요 영원한 선포이고 변경이 없어요. 변경이 없습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복음에는 변경이 없냐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뀌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하고요, 복음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결과가 임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복음인데 대충 설렁설렁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해야 합니다. 또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사람 또한 들은 복음을 내가 바로 이해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다른 문제가 생겨요. 특히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내가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읽으셨지만 뒷부분에서 이 율법과 연관된 하나님의 저주의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바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진지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피크닉이 다가왔잖아요. 우리 갔다 왔지만 피크닉이 다가오고 또 이제 이 베케이션 바비스쿨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가까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교회 구급 상비학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다 유효 날짜들이 오래전에 만료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요. 금요일 저녁에 가까운 저희 집에 가까운 월그린에 가서 이제 그 퍼스트 에이드와 연관되는 그 상비약을 좀 구입을 했거든요. 와, 근데 요즘 약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최근에 사보셨나요? 어떻게? 예전에 저들이 선교지 갈 때 막 도네이션 해가지고 가져갈 때 그게 몇만 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그랬는데 얼마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250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서 뭐 카운터 이제 캐셔 앞에 늘어놓으니까 양 많이 사네. 그러면서 비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스타킹 업 그래요. 그래서 너 비축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목사인데 이제 교회 피크닉이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증거에서 사는 거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대하면서 제가 이제 그 캐시한테 좀 물었죠. 종교가 뭐냐고, 종교가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 갑자기 그래요. 아, 상당히 복잡하대요. 자기 종교는. 그래서 반은 크리스찬이고, 반은 가톨릭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톨릭이라고. 아, 그러냐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자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물어봐도 되냐고. 예수님과의 구원 관계는 어떤 거냐고요. 그냥 그 질문하니까 묵묵부답입니다. 뭐 이제 그러더니 그러다 대답하기를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안 돼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It's community.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말했다고. 사람이 어떤 종교 예식보다 정말 중요한 거 나도 동의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먼저 있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된 커뮤니티, 공동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는 일도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청년도 같이 일하는데 무슨 뭐 알터케이션이 일어난 줄 알고 저희가 무슨 다툼이 일어난 줄 알고 슬쩍 와가지고 쓰더라고요 옆에. 근데 또 제 얘기를 또 같이 듣게 됐어요. 두 사람 다. 근데 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슨 항상 복음대로 뭐 예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도 부족한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거부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족감과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복음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조금 얘기해 주면 좋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나는 참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바로 들어야겠지만 바로 전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품고 살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걸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확신하고 복음을 나누기에 진지한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우리에게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을 버리고 자유를 택하죠. 많은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지 복음 더하기 뭔가 다른 것들이 더 부족함을 채운다는 그런 위선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되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 자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죠?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그 2장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3장의 부분에서는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말해요.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사역을 하면서 세운 그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너무도 빨리 복음에서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3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홀린다는 말 성경에도 있어요. 뭐에 씌우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뭐에 씌웠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기막히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어떻게 복음에서, 아마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에서 그렇게 금방 멀어질 수가 있는지, 이건 수수께끼도 그런 수수께끼가 없는 거예요. 누가 홀린 거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유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모습을 목격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현장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죠. 그러나 지금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하다는 말. 눈앞에 선하다는 말은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하웨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옆에 막 빌보드 같은 거큰 것들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좀 덜해요. 인터넷으로 뭐 광고하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눈앞에 선하다는 것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이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절대 미스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랗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뭐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크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게 그토록 선명하고 주님 죽으심의 의미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그 복음에서 멀어지는 건 이건 도저히 모에 홀리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얘기죠.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왜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경험이 뭡니까? 영적인 생활의 경험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경험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경험이었어요. 유대교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왔던 그들의 생각을 장악했던 그들의 어떤 느낌, 경험,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복음으로 인한 그런 경험과 같은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복음으로 인한 경험인가 아닌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희들이 참 기독교계에서 계속 어떤 그런 그 감정, 이 느낌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느낌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경험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있느냐고. 그 여러분들이 한 경험을 잘 돌아보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멀어져 가는 이유에는 그 경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신앙의 경험을 바로 깨달을 때, 신앙의 경험을 바로 깨달을 때, 그 신앙의 경험 첫 번째는요, 신앙의 출발에 임하신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내 수고의 공로의 행위의 결과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전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신 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의 출발이 임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 좋고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성령 받을 자격이 있어 해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우리의 행한 대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던 겁니다. 자, 여기 전혀 복음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잠깐만, 요즘에는 성령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하는데 그 성령을 잘못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필링 레벨에서 뭔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복음의 경험을 못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언제나 나의 감정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인정받고 자격이 되어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어떤 수고 행위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기특하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신앙의 진행 또한 성령의 진행인 것을 아는가, 그것을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자, 이 성령으로 신앙을 출발했는데 신앙 성장의 진행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아니 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그런 진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수고로, 성과로, 내가 맺어간 어떤 결과로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진행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글쎄요, 아무것도 없나? 아닙니다. 아주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삶에 나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며 예수가 원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붙어있기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백지수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에. 그런데 그것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은 내가 내 육체에 어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에 껄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잘 안 돼.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 진행도 이 성령의 진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먼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로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미 네, 못 박혔다. 이미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료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과정 진행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심을 먼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자신을 여전히 못 박느라고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공지사항을 내가 정말 인정을 한다면 말이죠. 크레딧을 주님의 말씀에 둬야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있지 않아요? 실수할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팩트야 라고 우리는 언제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일하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스스로 가라앉혀버려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시작이 되었고 신앙생활의 진행도 성령의 역사 속에 진행이 되고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영적 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수행 정도에 내 신앙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막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막 열심히 막 있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홀렸던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복음, 예수의 복음 너무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있어. 그걸 자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나? 당신들이 열심으로 채워야 된다. 당신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당신들의 실력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면 참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뭐죠? 복음에서 멀어지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야 했던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 과시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급속도로 교회 속에 번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급속도로 예전에 나의 성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커요. 그리고 리더들의 문제도 커요. 저 같은 목사가 그걸 자꾸만 은근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믿게 됐지만 이제는 뭔가 더 열심히 뭔가 더 당신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아요? 출중하게 자꾸만 드러내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되니까 또 주변에 그 리더들은 막 박수 쳐주고 막 키워가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정도님 좀 어떠세요? 정말 자유하세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계속해서 다시 나의 어떤 그런 성과, 퍼포먼스, 그 트랩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가 없으세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것 가지고 잠깐만 따지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 일은 없나요?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가 막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영적 힘도 보세요. 이 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 기적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현재에도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그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계속 행하시는지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계속 일하시는 것인지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일은요 당시에 물론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병자도 낫고요.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병 고침받았는데요. 마음은 고침받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영원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의 기적이에요. 예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요. 심지어 죄의 유혹과 쾌락을 즐기고 가까이 하고 살던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갈망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의 힘이 그 사람 속에 계속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신앙의 출발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 사업과 계속되는 걸까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예요. 이렇게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했고요. 또 계속 변화되고 또 그 변화의 힘이 지금도 경험되는 이런 신앙 경험은요, 모두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예요.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유함 게 아니라 더욱더 무거운 짐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는 뭐죠? 이 복음을 경험하기보다는 예전의 나의 수행을 다시금 이 예수 믿는 생활에 다시금 주섬주섬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홀렸듯이 우리가 땀 흘리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탓에, 그리고 잘 열심으로 일을 한 탓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더 일을 더 많이 해 주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 교만이 생겨요. 또는 영적인 노예스러운 상태에 계속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잘했고 나의 수고가 결실을 맺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과 똑같이 비교하게 돼요. 나처럼 하면 될 텐데 이제 못하는 거야 왜? 그런 비교가 은근하게 자꾸만 나옵니다. 누구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주섬주섬 자꾸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판단할 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예, 우리 주변의 사람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면요,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내 자신의 선함이라든지 영적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해요. 아, 나에 달린 게 참 많아. 그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도 생겨요. 반대는 뭐냐면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 형편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잘할 때 할 테니까 지금은 좀 내버려 두세요. 주님의 뜻이고 뭐건 좀 다 봐가면서 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작게 감히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영적 능력이나 선함은 크게 여기고, 이게 복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무엇에 홀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면 지금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도 괜찮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반은 복음, 절반은 당신의 능력, 이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예요. 아, 예수 믿고 뭐 그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사함 받아서 하는데 뭐 무슨 얘기야, 무슨 저주 얘기를 해, 겁주나? 겁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엄중하게 복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예전에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육체로 돌아가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평가는 뭐죠? 완전해요. 완벽해요. 요거는 복음, 요거는 율법,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게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이 10절에서 예,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바울은요.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조금의 실책도 없이 완전히 수행해야 하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삶은 오직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율법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살든지예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으로 빈틈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12절 보세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이 얘기 뭐죠? 아, 율법 행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사는 건가 봐. 그 얘기 아니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나요? 완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불가능한 이예요. 믿음의 삶은요, 축복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삶은 반대로 율법의 삶은 완전한 행함만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 불가능한 삶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단지 그냥 다소간 좀 순화되고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마음이나 양심 그걸 간간이 그냥 또 하는 종교 예식으로 유지하는 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수행은요 절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수행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정기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일을 수행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편해 이렇게 되는 거는요 나는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나 생활 태도 정도를 볼 때 이 정도면 선하고 종교 생활은 이 정도로 됐지라고 하고 종교적 관심은 그 정도에서 만족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관계도 이 정도로 유지하면 되는 거야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상태는요 엄청나게 위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 괜찮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안 괜찮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이 엄중한 이 말씀을요 함부로 그냥 막 얘기하고 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저기 헌금하는 거나 열심히 잘 하시고 교회 뭐 이렇게 할 때 그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지도자가 있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거나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그냥 귀찮은 얘기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공지사항이거든요. 선포거든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그런 삶인데 종교적인 유지함으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해결이 돼야 해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저주가 되어 버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리딤 해 주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저주가 되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고백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일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받았는데 혹시나 다시금 어떤 나의 수행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지가 됐다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모르게 자꾸만 성령을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아직 이게 도대체 뭐 복음으로 돌아오는 건 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하셔야 돼요. 아직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출발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왜 하루라도 더 있게 하십니까? 왜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왜 저주를 연장하죠? 그것은 자기 과신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위기 일발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출발하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1분, 딱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